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기도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출국하기 전까지 두 번 더 기도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은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 그 신년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행위, 간구하는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밑에 기초로 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또 잘못된 것을 용서하는 고백, 또 어떤 것에 대한 감사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에 있는 부담을 토로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베이스로 깔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기도를 명령하실까? 알면 알아서 하시지. 구하기 전에 내 필요를 아신다면서요. 그것도 진리이신 하나님 아들께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진실이신 진리이신 그 아들께서 말씀하셨으면 이것이 과장이 아닐 텐데,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왜 구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해요. 왜 마음을 토하라고 그래요? 기도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늘려 있는데요. 왜 그래요? 기도 못하게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나요? 기도의 자리 확보하지 못하도록, 절대 확보하지 못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왜 어둠의 영이 역사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필요를 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엇을 얻어내려고 구하는 행위로 생각해요. 기도 가운데 있는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개념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위, 아주 부분적이에요.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이런 표현을 써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갑질.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굽신대면서 뭔가 얻어내는 행위. 갑이라는 위치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힘이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에게 을의 위치에 있는 인간이 뭘 얻어내려고 구걸하는 행위, 이것이 기도 아닌가라고 무의식이라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은 관계인가요? 분명하게 위치에 있어서 차이가 나죠. 부모의 위치라는 것은 자녀를 생산한 통로이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공급하고 양육하니까 분명히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키도 크고 경제력도 있고 힘도 세어요. 갑입니다. 갑. 그러나 갑질을 해요? 자녀가 필요를 말할 때 부모가 갑질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돼야 된가요? 11살짜리 아들이 왔습니다. 아빠, 우리 반에서 나만 빼고 스마트폰 다 있어요. 스마트폰 사주세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빠도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 2주만 기다려. 보통 이렇게 돼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이게 보통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갑질의 모습은, 그렇게 하는 부모 없겠지만, 너 방금 아빠라고 그랬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아버지라고 해야지. 그리고 태도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한 달 뒤에 다시 와. 이제 이게 갑질의 한 행태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7절 잠시 한번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 부언이 무엇입니까? 내용 없는 말, 빈말을 되풀이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반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굴욕적으로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요. 해주십시오. 제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사업 힘듭니다. 꼭 사장님 이번에 봐주셔야 돼요. 말이 많아지고 반복하고 또 전화하고 이것이 중언 부언의 형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뭐 이런 용어를 잘 쓰지 않겠지만 왜 그 불교의 그 절에 가면 외우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이 기도문 뜻 아는 분 계세요? 나무 아미타불 간생보살. 그 뜻이 무엇이에요? 그 전에 불교 절에 다녔던 분들 손들지 마시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교 신자도 대부분 모릅니다. 이 뜻을.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불교 신문에 올라온 질문 Q&A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불교 신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스님이나 교리에 밝은 분이겠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미타불은 극락에 계신 부처님이고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중생들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분입니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귀의. 돌아간다, 의탁한다. 그게 돌아갈 귀, 의탁할 의 아닙니까? 귀의. 그렇기 때문에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에게 돌아갑니다. 귀의합니다. 라는 뜻이고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분들께 귀의한다는 뜻과 함께 이분들처럼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설명입니다. 자, 자녀 수능시험을 앞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한국에. 불교도 신자겠죠. 그리고 이제 절에 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싹싹 고개를 조아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무 아미타불 간생보살. 나무 아미타불 간생보살 계속 하면서 빈단 말이에요. 이 뜻은 두 분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합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의합니다. 불교 신자인 엄마가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을 모른 채 이 용어를 반복한다는 말이죠. 중언 부언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돼요. 부처님,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 수능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걸. 남이 아미타불 간생보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언 부언이에요. 빈말, 내용 없는 말을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고 막연한 힘이기 때문에 많이 오래 반복해서 굴욕적으로 자세를 낮추고 빌면 빌수록 내 정성에 감동해서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능력, 막연한 신적 존재, 그러나 힘이 있는 존재. 말을 많이 하면 효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정성을 보이면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놀라운 내용입니다. 8절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기도가 나오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 무엇이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내려누르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라는 표현, 기도라는 형태로 올려지기 전에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 필요를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구하라. 이게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구하도록 해.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알아서 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만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담은 최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존재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를 지어놓으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테니 너는 숨만 쉬도록 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창조하신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이것은 하나님의 동반자로 하나님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더라면 그것을 하는 대리자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 또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탭을 감아가지고 떼깍떼깍떼깍 하고 배터리가 다 되면 서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감정, 지성,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다 반영하는 하나의 놀라운 생명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고 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 존재가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말게 하고 가만히 있게 하고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기로 그렇게 섭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전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승리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셨으니까요. 이 기린을 보면서 아, 저것은 기린,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분이 창조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 능력, 운영 능력이 주님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하십니다.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편히 있으라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동반자로 동행자로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나와요. 자녀라는 것은 우리 집의 자녀들 보십시오. 한 살짜리 아이, 한 살짜리 아이. 크게 의존적이죠. 한 살짜리 아이. 뭐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15살만 되어도 보세요. 가만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아주 반복적인 그 동작 말고 15살짜리가 할 수 있는 거. 밥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화장실 스스로 가고 그때부터 대화도 되고 아빠보다 훨씬 그 문자하는 그 손 움직임이 빠르고 15살만 되어도 뭔가 인격체로서 모습을 드러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누가 지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짓는 것은, 창조하는 것은, 만드시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지 못해요.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부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담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위임하세요. 이름 붙이는 것은, 동물에게 이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안 하세요. 자기 자신을 제안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동반자가, 만약에 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지 않았더라면, 짓기를 거부했더라면 지금 동물들에게 이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왕같은 제사장들, 이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두 개념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왕 그리고 플러스 제사장, 왕이라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통치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운영하고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해서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이 본문에는 두 가지 개념이 결합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왕이신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통치했을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으로서 뭔가를 대신하는 아담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내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행위에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곳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참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아세요. 무엇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아십니다.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악이 진행되고 있고 불의와 불법이 어떤 억압이 파괴적인 어떤 역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전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담에게 부여된 그 역할처럼 그 부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전쟁 보십시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그게는 아름다움이라는 거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름답다고요? 엄청 파괴적입니다.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 파괴적입니다. 그게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세요. 손 안 드십니다. 필요를 아세요. 전쟁 터진 거 아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필요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여기에 평화의 왕이 되시도록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어 내시도록 구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악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동일합니다. 기도는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는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어떤 내용과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결합해서 잠시 한 어떤 사건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리를 확증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데는 뭐 자기 집에 액자로 걸어놓기도 하고 하던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시 한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 미래, 희망, 아주 아멘이죠 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따라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문맥은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곧 파괴될 거예요. 그리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에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너희는 포로 잡혀갈 것이며 70년간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서 잡혀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70년이 지나면 11절에는 이 말씀, 이것이 문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11절 앞에 있는 구절에는 이 구절의 문맥, 정황을 말합니다. 11절 한번 잠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이. 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70년간 포로 생활이라는 것. 절망하지 말라. 내게 계획이 있다. 예루살렘 파괴와 포로 같은 심판 재앙이 나의 원래 목적이 아니다. 근데 거쳐야 된다 너희들. 전쟁이 없고 평강하고 복된 미래를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덧붙이세요. 여기서 13절과 12절과 13절에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캐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기다리면 되겠네요. 12절과 13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해야 문자화됩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아 주시오 나를 만나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지나간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이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길 그때 간구해야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무엇할 때요? 간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선지자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자기 아들들이, 자기가 쳐다보는 데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마지막 보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포로 잡혀갑니다.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흐릅니다. 자, 이제 10대 때 유다 땅에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14살 때 바벨론 땅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70년이 다 지나갑니다. 나이가 80 후반입니다. 90이 가까이 간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고 있다가 70년이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때가 주전 538년이고요. 곧 2년만 지나면 70년이 찹니다. 와, 2년만 있으면은 포로에서 회복되는구나. 기다리면 되겠다. 2년만. 그랬을까요? 기도 안 하면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생각 세계 가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절대 그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영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의 옷이 입혀져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취한 행동은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다니엘은 순종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9절까지가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나와요. 3절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배 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포로생활이 끝난다고 약속했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왜 기도하는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쭉 이어지는데 16절부터 19절까지 다소 길지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었으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어떻게 됐는데요 지금? 황폐해요. 성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었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2년 뒤에 70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 스토리가 바로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갑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을의 위치에 있는 인간이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인색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태도 자체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관계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이 기도가 없으면 남이 아무 답을 하고 의미 없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한국말로 하는 그 표현이 없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조지 뮬러 박사 같은 경우는 그 생애 가운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5만 번. 그건 방언할 줄 몰라요. 영어로 구체적으로 5만 번.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주님께서 이행하세요. 그리고 이행되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에게 이런 묻혀라. 내가 할 수 있는데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 다 해줄 수가 있지만 내가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어요. 금요일날 아내가 시장 갔다 올게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시장 본 그 물품을 2층 주방으로 좀 옮겨달라고.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의사를 만나가지고 오늘부터 소금기를 좀 줄여서 식당 음식 차리기로 했다고. 자, 여기 보세요. 시장 갔다 올게요. 저 일이 저 일. 저 한계된 일이에요. 우리 집 일이라고요. 그것을 말해요, 나한테. 물품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차에 내리면서 이거 2층으로 좀 올려주세요. 나에게 요구했어요. 부탁했어요. 자, 그런데 보통 때는 3층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바로 이제 아주 순종을 또 잘하잖아요. 그렇게 딱 내려가서 이제 도웁니다. 이번에는 그 시간에 한국에 있는 동생하고 통화 중이었어요. 한 몇 번 이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못 들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조금 이제 김이 모락모락 하면서 우리 방까지 와가지고 이제 문을 열는데 보니까 통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거머니 아주 다소곳하게 통화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면은 전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물품을 올려주죠. 그 차이가 5분 차이에요. 5분 차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이 딜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갑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완성시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내가 기도 행위를 통해서 왜 기도를 섬뒤에 놓으셨으니까 기도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도록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자로 그분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지만 그분이 하실 수 있음을 제안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고 나의 필요가 곧 하나님의 필요이고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안과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뭔가 마음이 어수선해요. 주님 보시기엔 이것이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떤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을 싹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섭리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리는 그것을 내가 선택하잖아요. 불안과 염려가 생기는 그 상황을 기도와 간구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올려줄 때 이렇게 풀리도록 하는 거.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평강이 지배하는 그것이 나의 분복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 그리 섭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자꾸 괴롭힙니다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답답함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답답함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구해야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하시기로 섭리해 놓으셨어요. 여기에는 왕적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권리, 기도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은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전쟁이 동반됩니다. 기도와 간구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부르신 영혼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요. 이것은 엄청나요. 엄청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엄청난 전쟁이에요.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고요.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에이전트로 사용해서 이것을 성사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동반되는 것이고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예수님이 발견돼요. 그런데 그 비늘이 잘 안 벗겨집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복됨이 안 보여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여러분이 전쟁을 치르듯이 끊임없이 대포를 쏘고 소총세를 보내고 폭탄을 터뜨리고 무장 공비를 막 침투시키고 하는 수많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없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영혼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50년 정도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영적 억압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가벼운 형태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중독에 잡혀있을 때 포로된 어떤 형태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영적 포로대 억압받고 있는 누구누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거기서 자신일 수도 있고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변해요.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변해요. 목사님 5년 기도도 안 변했는데요. 아직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겠죠. 그처럼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왜곡으로 생각이 굳어 있는 그 영혼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것. 마지막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나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 이것은 큰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나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나의 변화를, 그래서 잘못했거나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기도하고 어떤 차원으로 닮아 있습니까? 잘못을 고백하는 그 주님 앞에서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에요. 감사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고 어떤 때는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잠언 18장 13절에 보면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경청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해야죠. 경청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해야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지금 제 삶 가운데 예수 담기 큰 프로젝트 가운데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이거 주님의 모습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이 미련함을 주님 경청하는 은혜로 바꿔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변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면 구체적으로 변화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데도 우리가 무시한 채 지나가는 것은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내 영혼에 빛을 밝히거든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셔야 내 내면이 환해지면서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때 깨달아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둠과 혼란이 없어지고 판단이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유튜브 충만하겠죠. 유튜브 충만을 우리가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와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기를 구할 때는 그 성령님께서 더 많이 나를 지배하시고 부분 부분에 그분이 간섭함이 있겠죠. 그러면 내 삶의 질서가 잡힌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배우면서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의 영 부어주십시오.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주시옵소서. 목사님, 우리 집 구조는 기도할 자리가 없습니다. 집을 주시겠죠. 구하면. 왜 하나님을 제안하십니까? 주님께 구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경험과 이론을,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방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여십시오. 제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기도에 옷을 입혀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저 여러분이 옷 안 입고 샤워할 때 빼고 항상 옷을 걸치고 있잖아요. 뭔가 걸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도가 걸쳐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6장 7,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를 섭리해 놓으셨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가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만큼의 기도가 주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고 선언되고 나올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가 자연스럽게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합니다. 아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